영을 밀어내라. 참된 말씀의 사역자라면 누구나 영을 밀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신이 계속 말을 하고 힘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닌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당신 속에서 영을 밀어내는 것은 마치 당신이 힘을 사용하여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영은 일종의 힘입니다. 사역할 때 당신은 어떤 힘을 사용하여 영을 밀어내어 밖으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과 함께 당신의 영도 밀어내고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영을 밀어낼 때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지기 시작함을 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한편의 교리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영을 밀어내는가를 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을 밀어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편의 교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파할 때 만일 영을 밀어내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들은 결코 말씀 뒤에 있는 그 실체를 접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말씀의 사역이 평범한 이유는 말씀이 많고 영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은 상당히 많은 반면에 밀어내어진 영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의 설교 중 일부분의 시간에서만 영을 밀어내고 기타 시간에서는 영을 밀어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때 당신은 힘써 영을 밀어내고 말씀의 사역을 갖지만 그것은 상당히 평범할 것입니다. 강한 말씀의 사역에는 말씀이 있는 만큼 영도 있어야 하고 양자가 동등해야 합니다. 즉, 말씀이 나갈 때 영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나갈 때 영도 함께 나가야 합니다. 말이 나갈 때 영으로서 그 말을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말씀의 사역자이며 강한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나온 영을 만지며 그의 말도 듣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말이 평범한가, 힘 있는가는 그 사람의 원함과 배운 공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배움이 부족하고 그의 원함이 불충분하다면 그의 말은 제한을 받습니다. 말은 완전히 그 사람 자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배움과 원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기꺼이 남에게 주기를 원하나 주고자 하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뭔가를 소유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기꺼이 남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뭔가가 있을 때만이 주기를 자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영이 동등한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상태는 말씀이 적고 영이 많은 것인데 이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때때로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영을 더 많이 갖게 하십니다. 당신의 말보다 당신이 사용하는 영이 더 많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보다 영을 더 많이 소유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이란 곧 영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영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곧 영의 사역이므로 말을 할 때 한면으로 당신은 말씀을 전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을 해방하고 흘러나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말씀 자체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입을 열어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먼저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영이 없고 말씀만 남게 될 때 그것은 교리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오, 우리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설교란 한편의 메시지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영을 밀어내는 것임을 보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말씀만 있고 영을 밀어냄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무용한 영을 가지고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말씀의 사역이 곧 영의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만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말씀 안에 있는 영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은 오직 말씀에 실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만을 만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한 그분의 영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말씀 뒤에 있는 영을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의 영을 밀어내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강한 말씀의 사역은 다만 영을 밀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 그것은 영의 폭발이기도 합니다. 즉,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영이 폭발하듯이 흘러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때의 영은 일반적으로 밀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밀어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신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당신이 오늘 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겠다라고 결심하면 결국 당신의 영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을 물로 목욕을 시키듯 하겠다면 결국 당신의 영은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한번 씻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말을 할 때 당신의 영이 폭발해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은 많은 반발의 영과 냉담한 영과 강퍅한 영을 억눌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영이 나간다면 듣는 사람이 아무리 강퍅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신의 어떤 것을 만짐으로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에 영을 얼마나 해방할 수 있는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 강할 뿐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목소리와 태도로만 하는 것은 연기입니다. 결코 영의 해방이 없이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소리만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것은 당신의 영이 해방되었기 때문임을 보아야 합니다. 영 앞에서 사람들은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해방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다음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영의 해방은 곧 성령의 해방임. 영의 해방이란 무엇입니까? 영의 해방은 곧 성령의 해방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교회에게 맡기시고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배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교회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임의로 세상 사람들 위에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유를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붓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령의 그릇이라는 말은 교회가 성령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영을 교회 안에 두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부분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 담겨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시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약의 예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노아가 내보낸 그 비둘기는 새 창조 안에 있을 수 있을 뿐 옛 창조 안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 존재 가운데 오직 영만이 새 창조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영 안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했듯이 거룩한 관유는 사람의 육체에 부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어떤 부분도 성령을 담는 곳이 아니고 사람의 영만이 성령을 담는 곳입니다. 더욱 뚜렷하게 에스겔서 3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은 우리 사람의 영이고 내 신은 성령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새 영이 없다면 그분의 영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새 영을 가져야만이 그분의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밀어낸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나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헬라어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 성령을 가리키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시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사람의 영과 성령을 구분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이미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공과를 배운다면 우리의 영도 충분하게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가 바로 성령이 해방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해방은 단지 우리의 영을 가리켜 말한 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해방될 수 있는가는 당신의 영이 얼마나 해방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형제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듣는 사람 가운데서 얼마나 해방될 수 있는가는 당신의 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관유에 있지 않고 그릇에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모든 책임을 성령에게 돌릴 정도로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모든 책임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교회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단락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가 성령을 주노니 너희가 성령의 사하심을 받으면 너희가 남을 사할 것이요 성령이 그대로 두시면 너희도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너희가 사한 것을 나도 사하고 너희가 그대로 둔 것을 나도 그대로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은 교회가 사용하도록 교회에게 이미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스스로 행하신다면 교회가 좋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면 교회가 좋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모든 권위가 성령에게 있다면 집회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사역자의 제안을 받는다면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성령도 길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다 넘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그분 손에 쥐고 계시지 않고 말씀의 사역자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영이 해방될 때 하나님의 영도 해방되고 그의 영이 해방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에게 그분의 권위를 기꺼이 맡기고자 하십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제멋대로 행하고 엉뚱한 사람만이 권위의 위임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말씀의 사역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해방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말씀의 사역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의 해방은 곧 능력의 해방임. 영의 해방은 곧 능력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강퇴한 사람이 당신에 의해 거꾸로 지는가의 여부는 당신이 얼마나 영을 사용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이 강하다면 듣는 사람이 거꾸러질 것입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야 방법이 없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강퇴하다 하더라도 당신의 영이 충분히 강하게 해방된다면 그 사람을 거꾸러뜨릴 수 있습니다. 결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10번 중에 아마 9번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의 힘이 충분히 강하다면 그 사람을 거꾸러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의 능력이 충만히 해방될 때 사람들은 더 크게 거꾸러집니다. 영의 해방은 곧 생명의 해방임. 또한 영의 해방은 곧 생명의 해방입니다. 영이 해방될 때 성령이 해방되고 능력이 해방되며 또한 생명이 해방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설교에서 영적인 실제를 만질 수 있는가, 생명을 만질 수 있는가는 당신이 영을 해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말씀만 전달한다면 사람들은 교리를 만질 뿐 성령을 만지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일어나 말할 때 기꺼이 성령을 밀어낸다면 사람들은 교리를 들을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을 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지는 것이 밖에 껍데기인가 생명인가는 당신이 영을 밀어냈는가에 달렸습니다. 영의 해방은 곧 빛의 해방임. 이뿐 아니라 영의 해방은 또한 빛의 해방입니다. 빛이 당신에게 말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빛으로 변합니다. 빛이 당신에게 말씀으로 변한다면 당신의 말은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한 빛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견해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은 사역자 자신이 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이 눈을 감았다면 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들 앞에 빛이 없다면 그것은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사람은 자기 눈을 떠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게 빛을 주는 일은 사역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눈을 감아버린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영을 열어놓았는데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말씀이 나갈 때 사역자의 영이 충분히 강하고 성령이 그 말씀과 더불어 나간다면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낼 때 당신의 영이 강하고 성령도 기꺼이 그 말씀을 밀어내신다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빛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 무릎 꿇고 주여 내게 빛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빛을 보는 것입니다. 한편에 교리를 들은 후 무릎 꿇고서 이 메시지를 다 깨달았으나 제게는 빛이 없습니다. 빛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리와 빛이 별개임을 나타냅니다. 기독교의 실패는 바로 교리만 있고 빛이 없는 데 있습니다. 말은 다 깨달았으나 그중 한 가지도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말은 다 할 수 있으나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빛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빛을 보지 못한 그 책임은 전파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빛을 보는 책임을 듣는 사람에게 돌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이 마음을 닫는 것 외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비춤이 없는 책임은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을 열고 마음의 갈망도 있으며 생각도 열어놓고 빛을 얻기를 바라는데도 빛이 비추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의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갈 때 사역자가 기꺼이 영을 해방하고 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빛을 구하면서 무릎 꿇고 주여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게 빛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자는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남을 비출 빛이 없고 그에게서 빛이 해방될 수 없는 것은 사역자의 잘못입니다. 사역자가 교회가 빈곤한 책임을 형제 자매들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책임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고 사역자의 책임은 그들에게 빛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역자의 영이 해방될 때 빛도 해방됩니다. 또한 말씀의 사역자는 자신이 남들에게 줄 빛의 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오늘 사람들에게 얼마의 빛을 주겠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리받은 사람이라면 영을 밀어내려고 할 때 그는 그의 영과 더불어 그 안에서 본 것과 안의 계시와 안의 빛을 밀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영을 밀어내고 빛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빛을 밀어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거꾸러지도록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당신이 발한 빛은 다만 사람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많은 경우 사역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데 주의합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동기만을 갖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그의 영을 밀어낸다면 그는 사람들이 깨달을 정도로 빛을 발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접하자마자 다리를 절고 엎드러질 정도로 강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은 사람으로 거꾸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볼 때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땅에 거꾸러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사역자가 원한다면은 이만큼 강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압력과 영의 해방. 영의 해방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영이 해방된 정도는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에게 원함이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받은 압력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집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압력을 주시는데 그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 폭발하듯이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말은 해방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 당신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영이 특별한 방식으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압력은 영이 크게 해방되게 합니다. 나의 영이 크게 해방될 수 있는가는 압력의 강한 정도에 달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대화에서도 어떤 형제가 어리석고 어둡고 흑암 안에 처해 교만하여 자신을 높게 볼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압력을 주시고 당신은 괴로움을 느끼고 분을 느끼며 답답하며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압력을 받아 입을 열어 말하게 된다면 당신이 한 말은 단지 말이 아닌 무언가를 뚫고 나온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뚫고 나옴은 영의 큰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해방의 크고 작음은 당신이 받은 압력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자신만만하고 자고한 어느 형제를 볼 때 당신 속에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그를 위하여 당신이 괴로워한다면 당신의 영은 무언가를 뚫고 나오는 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원함이 있다면, 당신 속에 압력이 크다면 영이 뚫고 나올 때 그것은 일종의 책망으로 변하고 강하게 뚫고 나올 때 사람의 자고와 자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나는 형제들이 당신이 이렇게 영을 사용할 때 당신의 영은 한 번 더 강해지고 다시 당신의 영을 사용할 때 당신의 영은 다시 한 번 더 강해짐을 보기 바랍니다. 강해질 때 당신의 몸에서 주님은 출구를 얻으시게 됩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 여종은 수일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할 때 목청만 높이고 영을 높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의 원칙과 말하는 원칙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속에서 괴로움과 압력을 느꼈기 때문에 귀신더러 나가라 할 때 귀신은 나갔습니다. 영 안에서 부담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씀에 더 돌파력이 있습니다. 큰 빛이 있을 때 큰 돌파가 있게 됩니다. 당신의 영이 충분한 압력과 괴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당신의 말이 해방된다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영 안에 압력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에 과실 없음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 안의 압력에 따라 뚫고 나온 말씀이고 영의 압력으로 인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 나무는 뿌리에서 잎사귀까지 다 말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가 아무데나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당신이 견딜 수 없고 속에서 분이 나고 괴로워서 통과하지 않을 때만이 일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원칙이자 책망의 원칙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면 사람들은 거꾸러질 것입니다. 영이 해방될 때 사람들은 거꾸러집니다. 말씀의 공급은 곧 영의 공급입니다. 사람이 얻는 것은 말씀이나 만진 것은 해방된 영입니다. 사람이 이 영을 만질 때 곧 거꾸러집니다. 영이 해방될 때 거기서 능력이 해방되고 빛과 생명과 성령이 해방될 것이며 압력도 해방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영은 해방될 때만이 유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공허합니다. 생각과 말씀과 기억과 감정, 이 많은 장비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거기에 영이 또한 더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영이 해방될 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말씀의 사역이 있습니다. 영이 깨끗해야 함. 말씀 안에는 필히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영을 밀어내기 위해서 다룸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영의 종류에 따라 전달되는 성령의 방면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에 따라 전달되는 성령의 방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나타남이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통로의 성질을 지니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해방될 때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의 성질을 지니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직임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은 이런 모양이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은 저런 모양입니다.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나 나타난 것은 다 성령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서 베드로의 특색과 성질을 지니고 있고 바울에게서는 바울의 특색과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저한 일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성분을 말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성분을 말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모양이고 저런 종류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모양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한 사람을 충만케 하실 때 그 사람의 성질을 지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책임을 보았습니까? 만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을 전달하기만 하고 당신 개인의 성질을 지니지 않아도 된다면 당신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고 다만 성령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체험은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의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깨끗게 되고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들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분이 한 가지 큰 항목임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해방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질이 더해질 때 성령은 사람의 성질을 말살하지 않고 우리 성질을 지니고 해방되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물을 뱃속으로 흡수한 다음 다시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비는 배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을 흘려 내보낼 때 성령은 당신과 더불어 함께 흘러나갑니다. 물이 이 사람에게 이를 때 성령은 그 사람의 성질을 지닌 채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루심 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몸에 임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에 의해 조각되고 다룸을 받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정결케 함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우리를 한 번 더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이 한 번 더 있을 때 한 번 더 정결케 함이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당신이 만난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당신의 영은 더욱 정결케 되며 성령이 당신의 성격을 더 정결케 함을 볼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의 그 특별한 성격이 약간의 다루심을 받겠지만 그리 완전하지 않고 충분한 정결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한 면에서 하나님의 영을 접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혼잡됨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때 말씀의 사역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의 해방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너무 파쇄되지 않았거나 그가 받은 파쇄가 부족하여 성령이 해방되는 동시에 그의 특성도 섞여 나오는 것을 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책임은 너무나 큽니다. 만일 주님의 영의 역사에서 그분이 사람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모든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만일 오늘 당신에게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당신을 쓰시지 않는다면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기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에게 육체의 일이 있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쓰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젊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유용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실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을 때 우리의 어려움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쓸모없는 줄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 말은 오늘날 성령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제쳐놓고 스스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해방될 때 사람의 영과 더불어 나가는 이것은 매우 깊은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입니다. 주님은 특성을 지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형편없을 때 내 영 안에 잘못된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섞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빛이 우리를 더욱 비출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과거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비춤을 받을 때 과거에 그의 형편없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고 하나님 손에서 완전치 않은 그릇이며 혼잡된 것이 있는 그릇이므로 당신은 더 깊은 다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춤을 받을 때마다 사람은 자신의 형편없음과 쓸모없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해방될 때 영도 해방되어야 하므로 당신의 모든 것을 성령의 통제하에 두고 날마다 성령의 통제하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영은 유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목적은 아마도 당신을 말씀의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다루심과 시련과 환경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일들은 당신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영을 더 깨끗게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당신의 영이 해방될 때 깨끗한 성질을 지니고 주님께 더 유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인해 당신 자신을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교만해진다면 이것은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택하신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에게 필요한 훈련은 매일매일의 일이자 일생의 일임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말씀에 진보가 없을지라도 당신의 영은 여전히 진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한 말씀이 10년 전과 똑같을지라도 오늘 다시 가서 전파할 때 당신의 영은 10년 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코 연로한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자기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똑같은 말씀을 전할지라도 똑같은 내용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20, 30년 전에 전한 말씀을 오늘 다시 전할 때 그 말씀은 전과 다를 바 없지만 그의 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라고 묻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내가 그러한 영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같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영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에게 말씀만 있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영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때 그의 말이 청결하게 나가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영도 청결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이 해방될 때 청결한가 청결하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지 않고 무슨 영으로 전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조차 없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범주의 일이 있는데 한 범주는 오직 총명하고 구변이 있으며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다른 한 범주는 주님의 손에서 징계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범주의 일입니다. 후자의 말씀은 주님의 손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칠 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형성된 것이고 역사로 인한 것이며 매일매일 성령은 그 말씀을 당신 안에서 형성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메시지가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느끼며 또한 당신이 전파할 때 말씀이 있는 사람같이 보이겠지만 이는 다른 범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당신도 앞으로 그 진리를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말씀이 같을지라도 그러한 영이 없고 그러한 영이 해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은 다룸을 받아야 하고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조각되고 다듬어진 후에 당신의 영이 해방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이 전달되고 영도 해방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령도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의 길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당신은 십계명을 말하는 서기관과 같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 안에서 영을 만질 수 없고 거기에 교리와 가르침과 성경 해석밖에 없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전달될 때 영도 해방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의해 이끌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히 강한 돌파가 필요한데 이럴 때 성령도 돌파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도록 교회에게 그분의 그리스도를 맡기셨고 교회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교회에게 맡기셨으며 교회가 계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계시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가 신령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 사람의 뜻을 표현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표현합니다. 머리의 뜻은 몸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몸이 없을 때 머리의 뜻을 나타낼 길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로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오늘날 모든 책임이 하늘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순절과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상태는 구약과 완전히 다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원칙으로서 축복이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축복이 이미 이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를 하늘로 들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개신교는 교회의 위치를 잊어버렸고 로마 천주교는 육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 안에 두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뭔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오늘날 축복이 이미 임했고 교회가 들어올려졌으며 모든 신령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역자는 신령한 풍성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림과 얻는 것에 있어서 매우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은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얻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역자는 그가 본 것과 얻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하늘로 들린 적이 없는 것 같이 간구하고 있으며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적이 없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빛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빛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자신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달할 거룩한 그릇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조금도 쓰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만진 육체의 손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일을 망친 육체의 손이 얼마나 많은지. 형제들이여, 10년 전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스스로 알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육체에 속한 사람에 불과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셨습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당신이 더럽고 범죄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섞여 당신의 말씀을 더럽히고 손상시켰습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당신의 역사에 넣어짐으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분별치 못하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것을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도록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로 인하여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부정하고 혈기와 육에 속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맡기셨고 성령과 말씀과 빛을 맡기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능히 빛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성령을 밀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깨끗하고 혼잡함이 없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은 완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영과 빛이 해방되며 거룩한 그릇이 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주님에 의해 이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우리는 자연히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위탁하신 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책임은 다른 사람보다 큽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육체의 섞임을 가진 채 우리에게 갈 길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에 손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사역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전달될 때 빛도 해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이 거꾸러지고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